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으면 전례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루하니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결코 미국을 또다시 위협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정신 나간 폭력과 죽음의 말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란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어머니고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라는 점을 미국인들은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꼬리를 건드리고 이란을 위협하는 일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유럽연합 등의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산 철강 아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 철강 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부터 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조사 이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각국에 잇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번화가에서 어젯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중에 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9세 소녀가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인 남성인 용의자는 이날 밤 토론토 시내 그릭타운에서 검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카페와 식당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15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오늘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의 데이세 난민촌에서 15살의 아르칸 미제르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과 수류탄 등으로 공격해 대응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간에 난민촌에 진입해 테러 활동 혐의가 있는 두 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난민촌은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는 곳이지만 이스라엘군은 테러 용의자 체포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이곳을 급습하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서도 지난주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시위 도중에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섭씨 41도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도쿄도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1.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온은 지난 2013년 8월 고치현에서 기록된 41도를 웃도는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또 이날 전국적으로 10여 곳 이상에서 4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날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며 이번 주말에만 10여 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온열질환으로 25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진보정당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오늘 투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노회찬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17층에서 18층 계단에서 노 의원의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이른바 두루킹 사건과 관련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202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 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다시 입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처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의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게 됩니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주한 미군 가족 철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그레이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게 사용하던 똑같은 수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2일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실제 상황보다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과 관련해 대통령이 원하는 최종 시안을 북한에 제시하고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이 확실히 알고 믿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이 대통령을 가지고 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이고 엄중한 경고로서 한국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핵시설의 폐쇄나 연료봉 제거 등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늘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그대로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ir production capability is still intact. Their testing capability we just saw affected a few months ago.
브룩스 사령관은 21일 아스펜 안보 포럼 영상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역량은 풍계리 실험장 폭파로 영향을 받은 상태지만 생산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물질 생산에 대한 완전한 폐쇄와 연료봉 제거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types of things tell us that there are still steps that must be taken on the road to denuclearization, which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여전히 비핵화에 있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단계를 밟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약속을 했고 미국은 그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여러 방법을 통해 진정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비핵화 단계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핵화 단계에 있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 확인은 피했습니다.
The systems and capabilities that they have are not gone. So all of the capability really that was there before is still in place. Still in
그러나 북한의 핵과 관련된 체계와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전에 갖추고 있던 역량은 여전하고 그대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은 동전의 한쪽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동전의 반대면이 있다고 설명한 뒤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을 외부에서 감지할 때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외부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과잉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행동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메시지 중 하나라도 제외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의 언어와 행동은 그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북한의 셈법 변화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 가능성 역시 줄어든다며 모든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Security Council are united on the need for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은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고 거래량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into the country at a level that far exceeds the quot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아울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박 간 불법 환적 때문이라며 올해 첫 5개월 동안에만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행 노력 역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inds every UN member state of its responsibility to stop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and we urge them to step up their enforcement efforts as well.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나 지상 국경을 통한 밀수, 그리고 일부 국가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 문제를 포함한 다른 제재 회피 행위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범죄 활동 역시 북한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이 역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계속 낙관적이라며 자신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remains upbeat about the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o do I. As progress is happening.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은 언젠가 북한이 고립 국가가 아닌 친구로서 유엔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의제에 오르지 않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직면한 매우 많은 문제들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is reality is possible and so does President Trump. But it will take foreign full enforcement of sanctions for us to get there. It will also take Chairman Kim.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세계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과 북한의 밝은 미래라는 희망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have been seeing is certain countries wanting to do waivers, certain countries saying let's lift sanctions, certain countries wanting.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행동을 보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제재를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법을 우회하겠다고 하는 점이라며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 금지 규정에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roblem that we are encountering is that some of our friends have decided that they want to go around the rules. You saw that there was violations of the oil ban.
그러면서 미국은 19일 북한으로의 추가 정제유 반입 전면 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며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laim they need more information. We don't need any more information. The sanctions committee has what it needs. We all know what's going forward.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고 비핵화와 관련해 계속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기 원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매우 간단 명료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t's really pretty straightforward, right? And it's not my description of what needs to take place. Chairman Kim made a promise.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떤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 제재에 관한 발언이 잦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비핵화 답보 상태가 계속될 경우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예, 지난 주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연 비공개 설명회가 대표적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주로 논의됐는데요.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제유 불법 반입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에 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 대북 제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 북한과의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밀무역을 차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는 한 급한 쪽은 북한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대북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정색을 하고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건 주목되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딘 비핵화에 좌절감을 드러내고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사실로 확인된 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의회 일각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거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은 이런 기류와 맞물려서 미국 내 부정적 대북 인식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종종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협상에 부정적으로 돌아선다면 미북 간 대화는 계속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미북 협상의 엔진이자 운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큰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면 대북 협상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협상에 대한 관심도 수그러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북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잘하고 있고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도 여전해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 언급한 지난 20일 안보리 설명회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비관론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일정을 규정한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협상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북 간 핵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큰 틀에 합의하고 고위급과 실무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막힌 부분이 생기면 정상 간 추가 회담으로 뚫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주 영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 일부 의원들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강화할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Singapore. But I have not seen anything that would indicate that we should do anything other than strengthen the sanctions against.
상원 은행위의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도 VOA에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Oh,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now.
홀런 의원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을 작성 주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홀런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all a question of getting consensus to move forward. And so I do believe that as time goes on, unless you know the talks that took place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추가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대화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ratchet up sanctions on North Korea as well as anybody who is enabling North Korea, including the thousands of businesses in China who continue to do business.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VOA에 북한뿐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 북한을 돕는 조력자에 대한 제재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도 베놀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으며 더 나아가 대북 고립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 공관수를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는 물론 대북 유류 공급 차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의 정제유가 여전히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petroleum exports that continue to go to North Korea. Those should be embargoed. Those should be cut off. The more pressure we can put to bear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the more likely it is we'll see success with the.
북한과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가할수록 비핵화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도 VOA에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a cut off of crude oil from China into North Korea. That hasn't happened ye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중국 대형은행과 북한 간 거래도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중국은 대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look at that and I think China still needs to do more as it relates to energy trade.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to what degree and when is still up to the administration, but we will provide.
상원 은행위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VOA에 중국 대형 은행들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만 제재 부과 수위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재는 특정 행동에 맞춰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Sanctions should be specific to particular actions. You know, right now we have a series of different actions that China is involved with that do deserve to have sanctions applied for.
라운즈원은 현재 중국은 제재를 받을 만한 여러 행동들에 연관됐다며 중국이 자국 은행들의 대북 협력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들 은행들에 각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제재 집행을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카디누 원은 지적했습니다.
Our sanction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probably the strongest sanction regime we have in any place in the world. So we have pretty strong sanctions. We're no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has not.
한편 중국 대형 은행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That has not been an item of discussion that, with me anyway. And it most certainly would not. It most certainly would not stop us from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라운즈 의원은 자신에게 그런 주장은 논의 대상인 적이 없다며 그런 논리가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추가 압박을 막지 못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 은행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디누 의원은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곧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which means our economic interest, to have an effective change in North Korea's behavior by diplomacy, not by
따라서 제재를 이용해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곧 경제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연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남한에 대한 비난과 압박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인권, 한국의 경제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판문점 선언의 조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 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남조선에서 경제 파국과 실업 사태는 그대로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21일에는 감출 수 없는 강제 유인 납치 범죄 진상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지난 2016년 중국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물론 북남 관계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식당 종업원 문제 관련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산가족들을 그대로 두고 갈라진 혈육들의 피타는 호소를 외면하고 돌아앉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또 20일 노동신문에서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강연을 거론하면서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며 제 처지도 모르는 희떠운 훈시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연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난가부근 상호 신뢰 구축의 정신 하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북한에 잇단 대남 비난과 압박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북한은 자기들은 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남측이 거기에 속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한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것인 만큼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불만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국대학교의 김영현 교수 역시 북한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과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것에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동시에 미북 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지금 뭐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뭐 이런 일시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대남 그런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불만 속에 북한이 느끼는 답답함과 초조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관계 개선이나 협상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의 불만을 차후 협상 전략을 위한 사전 포석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며 북한이 식당 종업원 문제를 거론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지나갔을 때 혹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뭐 북한이 뭐 이런 것도 가만히 있어주네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문제 삼지 않냐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을 깔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거는 뭐 판을 깨겠다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겠다, 할 말을 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측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김 교수는 북한이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이나 압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한테 너무 우리가 일일비하거나 너무 이런 것을 뭐 특히 언론에서 너무 민감하게 무슨 북한이 뭐 목리를 부리고 무슨 시간 끌기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김영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좀 리미티드한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압박 또는 미국과의 그런 미국에 대한 또는 한국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곧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완전히 깨거나 또는 현재 국면들을 완전히 그 흐트러뜨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김 교수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미북 관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미북 간 대화와 접촉이 늘어나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비난과 압박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뭐 자기들이 핵과 관련해서 뭔가 진전된 조치를 취하면은 뭔가 상황이 호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재는 계속될 거고 오히려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북한의 불만이 수위가 역시 같이 덩달아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또 북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문 센터장은 북한이 식당 종업원 문제로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집중적인 경제 시찰을 통해 관리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은 궁지에 몰려있는 그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일부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경제발전에 기대감이 커진 인민의 마음을 달래고 자신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개혁 시도를 위해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객원 교수는 19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관리들을 질타하며 집중적인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새로운 게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그런 희은지 지도를 통해 관리들을 질타하거나 격려했는데 이를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것만 다를 뿐 그리 새삼스럽진 않다는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기업의 자립적 현대화와 기술 개선을 강조하는 건 옛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 조직 체계를 고수하기 위한 핑계로 자주 강조했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at the communist governments always say. Even Khrushchev. So he hammers, you know, he says the reason
옛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와 중국의 마오쩌둥도 현대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발상이었다는 게 역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대적 기술화는 방법적인 문제로 조직 체계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의 집단화를 기존 시범적 포전제에서 개인화로 바꾸고 정부 할당량을 크게 줄이는 등 집단적인 조직체계를 개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 인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비핵화보다 비집단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이런 민간 경제 영역을 보장하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이 집중적인 경제 시찰을 통해 담당 관리들을 강하게 질타하거나 격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했던 중국 싱가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북한 기업들에 대한 실망과 분발을 촉구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있다. 또 경제 발전에 큰 기대를 하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선전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말과 동선을 보면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아직은 의심스럽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농장의 포전제를 시범 운영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에 따른 자율권을 확대하며 장마당에 관용을 베푸는 등 긍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언급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never say publicly that they really embrace the idea of becoming a market economy.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시장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정책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집단적인 사상 교양과 체제 결속 시도를 계속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게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공장 시찰에서 계속 혁명사적 교양실을 가장 먼저 둘러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과거 현지 지도 위대성을 논하는 등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사상 강화를 여전히 현지 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19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각지에서 군중 심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김정은이 비사회주의 통제와 공포 정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통제에 따른 독재 정권의 유지와 개방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 개혁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통제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늘 약간 틀어서 조정하는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this is just what I call tweaking the system. Here, a little bit of change here, a little bit of improvement here, but not real reform. So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일부 인정하거나 국영 기업소에 정상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빠른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선별적으로라도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North Korea cannot grow rapidly over the long run unless it undertakes some kind of selective opening.
북한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궁극적으로 통계 등 국가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법 개혁을 기반으로 대외 개방을 통해 해외 투자와 교역국을 다양화할 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중적인 경제 현장 시찰이 내각의 전문가들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기존 변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을 극적으로 단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움직임이 더 큰 정책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he's setting things up for some bigger changes, some policy changes.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두세 달 뒤에 경제 현장 시찰 결과 많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아직 희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서 기름값 급등세가 1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겨울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해 봄보다 여전히 두 배 높은 상태입니다. 북한 기름값 급등세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기름값 폭등세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발 AP통신에 따르면 휘발유값은 전달에 비해 14% 올랐습니다. 또 4월 19일부터는 외교관에게만 기름을 파는 등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연유 판매소도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기름값이 지난해 4월 중순에 갑자기 오른 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미뤄보면 당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4월 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한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파악한 중국 수뇌부는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해 이를 포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탈북자 출신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당시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잠가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는가? 즉, 그 국경 봉쇄라는 게 단지 뭐 그 단독 대결을 통해서 들어가는 뭐 화물 정도를 차단한다기보다는 송유관 밸브도 잠글 수 있다. 대단히 그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것을 뭐 막는다든지 뭐 그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어떤 협박이 있었길래 김정은이가 저렇게 손을 내려놓았고 일단 4월 소를 잠재운 것은 중국의 압박의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름값은 9월 9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석유 공급 제한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또 10월부터 항공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름값은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당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주동력은 석유라며 중국의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하자 중국도 대북 석유 공급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2월 채택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 1월 킬로그램당 2만 7천 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가격이 2월 들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3월에 1만 5천 원 선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5월에는 1만 원, 그리고 7월 17일에는 8,900원으로 1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재는 한층 강화됐는데 기름값은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으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이를 통해 100만 배럴 이상을 들여와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환적 쪽이 더 클 겁니다. 물량이. 북중 간에 석유 밀수라고 하는 것들이 압록강, 두만강에서 뭐 석유으로 진행되는 밀수들이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거든요. 역시 환적을 통한 방법이 시장에 풀릴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환적에 관련된 선박들이 용량의 90% 정도만 채웠더라도 유엔이 규정한 상한선의 3배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해상 환적으로 몰래 기름을 들여왔어도 북한의 정제유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여전히 모자라긴 모자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한 물량도 있고 밀수를 통해서 공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시장이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이전 제재 이전의 물량까지 회복된 정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요는 한 500만 배럴 된다고 본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름값 급등세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여기저기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가중된 것은 물론 물가가 오르고 장마당 경제도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육군과 해군 훈련은 물론 공군 비행 훈련도 원활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환적과 정제유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확보한 정제유 규모가 이미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대북 정제품 판매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현대판 노예국가로 지목한 워크프리 재단의 피어나 데이비드 국제조사국장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은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개인의 결정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워크프리 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Started the Walk Free Foundation in around 2010 with a view to combating what we call modern day slavery.
워크프리 재단은 호주에 있는 인권단체로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죠. 현대판 노예란 위협과 폭력, 강요, 물리적 힘에 의해 자유를 착취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고요. 현대판 노예는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 수를 추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4천만 명 정도가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어린이고요.
6년째 세계 노예 지수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계십니다. 북한이 2018년 최악의 노예 국가로 지목됐는데요. 북한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The data sources we have on North Korea are quite varied.
북한에 대한 조사 방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저희 조사팀이 직접 들어가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북한의 실태는 전문가와 UN, 미국 국무부의 검증된 인권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북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본 건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네요.
Important this year was the interviews we did with 50 North Korean defectors.
저희는 1년 동안 탈북자 남성과 여성 50명을 만났고 그들의 어린 시절과 또 북한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노동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노동 전투라는 개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만 하는 거죠. 위험한 공사 현장, 농장 등 노동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말이죠.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요.
이번 보고서에서 지목된 다른 나라들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Punishment was essentially meted out intergenerationally. So a form of guilt by association.
세대를 거쳐 형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부모, 부모가 북한 체제에 거슬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자손들까지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저분하고 위험한 아니면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 등 열악한 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사 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본인의 인생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희망하십니까?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in any convers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미북 간 혹은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모든 대화에서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안정을 위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이 어떻게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지에 대해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2018 세계 노예 지수 보고서를 발간한 워크프리 재단의 피오나 데이비드 국제조사국장으로부터 북한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